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평화협정 아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도 이와 같이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럽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메르켈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주변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난민 수용소를 대거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6일 중동 지역 테러 문제에 관련국들이 공동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집트 국민들은 중동 지역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지역 열강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줄곧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주요 국가들이 대테러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집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사업 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양측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최근 3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이뤄진 것입니다. 최근 양국 관계는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축출된 뒤 소원해진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27일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00여 척의 군함과 수십 대의 군 항공기, 정보전 부대 등이 동원돼서 100개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뤄졌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정확히 어디에서 훈련을 실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동중국해는 무인도 섬 군락인 중국명 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양국이 갈등을 벌이는 곳입니다. 중국군이 주변 해역에서 이 같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최근 두 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앞서 황해와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은 자국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핵연료은행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27일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관련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2017년에 완전 가동될 예정이며 IAEA 회원국들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IAEA는 이 시설을 통해 핵무기 등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 기술의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이는 IAEA가 관리하는 첫 핵연료 은행이라며 카자흐스탄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를란 이드리소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은 세계의 안전보장과 핵 비확산 분야에서 큰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연료은행은 카자흐스탄 동부의 울바야금 공장에 설치되는데 이 공장은 구소련 시대에 건설돼서 오랫동안 우라늄 연료를 가공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생방송을 진행 중이던 방송기자 두 명을 총기로 살해한 범인이 작성한 범행 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인 베스터 플래네건은 흑인 남성으로 희생된 방송기자들과 WDBJ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플래네건은 범행 뒤 미국 ABC 방송에 보낸 23쪽짜리 성명에서 WDBJ 방송사의 동료들이 자신을 흑인이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과거 총기 난사 사건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플래네건은 26일 오전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에서 지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WDBJ사 소속 앨리슨 파커 기자와 애덤 워드 카메라 기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에는요,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이름으로 14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것이 14번째였습니다.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아서 종종 다양한 정치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저희 방송국이 있는 워싱턴 DC에도요, 이 포토맥 강가에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케네디 센터가 있습니다. 음악회나 문화 행사가 열리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있죠.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이런 기념관들은요, 미국 정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향이나 연고지에 지지자들과 유족들이 나서서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으로 세워지고 있는데요. 2017년 1월에 임기를 마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오바마 재단 역시 일찌감치 기념관 설립을 계획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기념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오바마 재단이 기념관을 지을 건축가를 뽑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전례 없이 해외 건축가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연 것이죠. 오바마 재단이 일단 건축 설계 업체에 입찰 초대장을 발송했는데요. 해외 건축가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한 기업이나 개인 후보들을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1차로 고르고요. 내년 초까지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 최종 결정도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외국인 건축가가 최종 낙점된다면 비미국인이 미국 대통령 기념관 설계를 맡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진보적이고 매사에 넓은 포용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던 오바마 대통령답다 뭐 이런 반응하고요. 미국 대통령 센터인데 미국인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6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살펴볼까요? 8월 28일 금요일 북한의 북부지방 대체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14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요. 19도에서 26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3도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의 양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17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이 시카고의 오바마 기념관을 추진하는 오바마 재단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스위트 홈 시카고라는 말이 걸렸는데요. 이게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릭 클랩튼이 부르는 스위트 홈 시카고로 출발해 봅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10주년을 맞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를 찾았습니다. 최근 버지니아주에서 방송기자 두 명이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퇴역 장성 200여 명이 이란 핵협정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8월 29일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10년째 되는 날인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27일 뉴올리언스를 찾아가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비극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한 사람들이 협력하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보여줬다고 치하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뉴올리언스 재건이 단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허리케인이라면은요, 이 종종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을 지나가는 태풍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10년 전 이맘때 발생했던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 허리케인이 루이지애나주를 중심으로 미국 남부를 강타했는데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몰고 온 큰 물과 무더기 비가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산 피해 약 1000억 달러를 발생시키고 무려 1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재해였는데요.
예.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뉴올리언스시는 시 면적의 80%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이 뉴올리언스가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본 곳이 그동안 좀 많이 복구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10년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이 피해 지역의 약 80% 정도가 복구됐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이 뉴올리언스 인구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나 이전 인구의 90%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부하고 연방 정부가 파괴된 도심을 복구하는 작업과 함께 이 부서진 재해 방지 시설을 재건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네. 특히 이 140억 달러를 들여서 이 큰 물을 막는 데 꼭 필요한 제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관련 당국은 10년 전 피해를 계기로 의료체계나 교육체계 등 사회제도 분야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복구작업 덕에 피해 지역이 점점 예전 모습을 찾아간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하던데요. 하지만 이 아직 복구작업의 결실을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란 말도 있던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당시에 특히 흑인들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었죠. 네.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던 흑인들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좋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시설 복구뿐 아니라 뭐 교육이나 공공보건 체계 같이 대대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해서 뭐 해당 지역이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이게 흑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이 큰 물이 휩쓸고 간 뒤 복구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이래저래 여러 부분에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흑인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이 살림집을 예로 들면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싼 값에 살림집을 빌려서 살 수 있었는데 예, 최근에 새 건물이 들어선 뒤에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인종과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많은 흑인들의 살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된 복구 작업이 이 허리케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가난한 흑인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다른 인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작업이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 수요일 26일 아침에 미국 버지니아주 한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 두 명이요. 야외에서 방송을 하던 도중에 총을 맞고 숨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희생자들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그대로 나가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먼저 이번 사건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미국에서 테러로 숨지는 사람보다 총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테러를 막으려고 수조 달러를 쓰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총기 규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네, 조니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죠?
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이번 사건이 미국 안에서 너무 자주 벌어진다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연방의회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요. 요즘 뭐 이런저런 현안을 두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건이 나던 날 아이오와주에 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소식을 듣고 슬펐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총기 폭력을 근절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또 미국에 매일같이 이런 사건이 난다고 지적하면서 총 사는 걸 어렵게 하고 또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화당 후보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공화당 경선에 나온 짐 길모 전 버지니아 주지사와 의사 출신인 맨칸슨 후보가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공화당 후보답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급하게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짐 길모 후보 같은 경우는 미친 사람 때문에 미국인들이 총을 가질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어떤 논평을 내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유력 신문이죠. 워싱턴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가 목요일 아침 신문에 내놓은 사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워싱턴포스트는 총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의회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총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상황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를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그런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요일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반짝 힘을 얻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별 효과가 없는 게 사실이죠.
네.
이 미국에서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생각이 워낙 뿌리가 깊고요. 또 총기 소유 옹호 단체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보면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운동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장성 200여 명이요. 이란 핵 협정을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전직 군 고위 장성 약 200명이 수요일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란 핵 협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서명한 편지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들은 또 대이란 제재를 풀어서 결과적으로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게 될 이번 합의가 이란을 더 위험한 나라로 그리고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새로운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이란과의 핵 합의 과정은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6개 나라가 참여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난 7월에 극적으로 협정을 타결했죠.
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10년이 넘게 이 갑론을박이 계속됐었는데요. 이란은 평화적인 용도로만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시설을 비롯한 핵시설에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시활동을 벌이는 걸 수용하고요. 대신에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이번에 맺어진 협정의 골자였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 최대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는데요. 아직도 찬반 목소리가 꽤 엇갈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전직 군 장성 30여 명이 이란 핵 협정을 지지한다면서 의회에 이걸 승인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이란 핵 협정이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수요일에 나온 편지하고는 정반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핵협정을 지지하는 편지 때문에 이번에 다른 장성들이 나선 거라고 하는데요.
네.
레온 에드니 퇴역 해군 제독이 이번 서한 작성을 주도했는데 에드니 제독은 이 앞서서 다른 군인들이 발표한 서한을 읽어봤는데 설득력도 없었고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어서 퇴역한 동료 장성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에드니 제독 말로는 편지를 의회에 발송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서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번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일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네요.
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정보 담당 부차관을 지냈던 윌리엄 보이킨 예비역 중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미군의 전투를 악마에 대항하는 기독교의 전쟁으로 표현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또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리차드 세코드 예비역 소장도 서명했습니다. 이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면 미국이 적국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돈을 니카라과의 우익 반군인 콘트라 반군에게 대준 사건이었죠.
네.
이 사건이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를 크게 흔들어 놓았었는데요. 이번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 대부분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이란 경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란 핵 합의안이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방의회가 휴가 중인데요.
네.
의원들이 9월 초에 돌아오면은 9월 17일까지 이 이란 핵 협정을 승인할지 아닐지 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협정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지금 연방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이란 핵협정을 거부하는 안이 자기 책상에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연방의회가 또 뒤집을 수가 있는데 공화당이 여기에 필요한 뭐 확보 표를 확보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야 하고요. 또 표결에 참여한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상황을 예로 들면요. 상원의원 100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이 오바마 대통령 쪽에서 상원에서 36명의 지지만 얻으면 거부권이 뒤집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 쪽에서 29명이 이란 핵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다섯 표면 더 끌어오면 되기 때문에 공화당 기대대로 상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대세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편지를 보내서 이란 핵협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던 퇴역 장성들도 자신들이 보낸 편지가 뭐 앞으로 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다만 한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 연방수사국의 정식 명칭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인데요. 하지만 영문 앞글자를 딴 FBI라는 명칭이 우리들에게는 더 친숙하죠.
네.
예, FBI는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으로서 이 모든 범죄수사와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치자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업무를 합친 기관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정보국 CIA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CIA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CIA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바, 그러니까 해외 정보를 입수하고 또 수집하는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FBI는 이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내 수사를 우선으로 하지만 이 범죄가 점점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도 지부가 있고요.
네.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네.
예, 또 해외에 있는 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과의 협력 업무를 하는 전담반들이 있어서 이 국제적인 공조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끔 CIA와 영역 문제로 마찰음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각기 사법당국이 있으니까요. 각 주가 알아서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요?
예, 이 FBI는 이 미국 사회와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든지 주정부 권한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 대형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지난 4월에 이 동부 볼티모어시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방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죠.
예.
예, 또 최근에 이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저지른 무차별 흑인 교회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FBI는 모든 법 집행기관의 가장 위에 있는 연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독립적인 수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까?
예, FBI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FBI 국장은 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되고요. 임기는 최고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FBI 국장은 제임스 코미 국장으로 지난 2013년에 임명돼서 FBI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FBI가 관할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현재 FBI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는 건 크게 아홉 가지 분야인데요.
네.
예, 국내외 테러 공격과 외국의 첩보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거고요. 또 모든 공공부패, 조직범죄, 경제범죄, 폭력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보호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시민권과 관련된 범죄일 경우 증오범죄나 인신매매 같은 게 있고요. 경제범죄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융자, 은행사기, 반독점법 위반 행위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려면은 직원 수도 엄청나게 많겠네요.
예, 2014년 10월 말 현재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여기에는 특수 요원과 정보 분석가, 언어 요원 같은 특수 지원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예,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전국 대도시에 56개 지부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적은 도시나 마을에는 레지던트 에이전시라고 부르는 좀 더 작은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게 또 약 36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FBI의 2014 회계연도 예산은 8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워진 게 얼마나 되나요?
예, FBI가 설립된 건 1908년 7월 26일입니다. 예,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보나파르트 장관이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고 약 30명의 요원들을 뽑아서 일하게 한 건데요. 네. 예, 이때는 수사국 BOI,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사부 DOI라는 이름을 거쳐서 1935년에 오늘날처럼 법무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FBI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이 FBI 역사를 말할 때 존 에드거 후버 국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후버 국장은 1924년에 국장에 임명돼서 1972년 77살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 동안이나 재임을 했으니까 FBI와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네.
예, 현재 FBI의 모토, 추구하는 바가 충성과 용기, 성실인데요. 이 후보 국장 시절인 1935년에 기관의 이름을 DOI에서 FBI로 바꿀 때 한 직원의 제안으로 FBI 이름과 똑같이 맞춰서 충성의 fidelity, 용기, brave, 그리고 성실, integrity, FBI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네.
예, 이 세 가지 모토는 오늘날에도 이 FBI 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수사국 본부 건물 이름도요, 에드거 후버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후버 국장이 공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후버 국장은 48년 동안 FBI 수장으로 있으면서 FBI를 전문적인 국내 최대 범죄 전담부서로 키우고 또 지문수사를 비롯해서 현대의 경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FBI의 초석을 쌓은 인물입니다.
네.
예, 오늘날 FBI 하면 떠올려지는 이 견고하고 강한 이미지는 거의 다 이 후버 국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하지만 후버 국장은 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무기로 점점 그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릴 권력자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이 후버 국장은 특히 사망할 때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 가운데는 불법 도청과 가택 침입 등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불법 행동이 많아서 굵직굵직한 소송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 후버 전 국장이 사망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요즘 FBI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2001년에 9.11 테러를 겪은 후에 이 FBI는 사전에 테러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예, 이후에 이 FBI는 대테러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테러 업무를 적발하고 또 잠재적 테러분자들의 행동을 추적하면서 이 불법 도청이나 감청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왔다는 비난 또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FBI가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현대 FBI의 고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어가겠습니다. Great Big World하고 크리스틴 아길레라가 함께 부르는 Say Something 들어보시죠.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And so small, it was over my head. I know nothing at all.
stumble and fall. I'm still learning to love, just starting to crawl.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I'm sorry that I couldn't get to you.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Swallow my pride. You're the one that I love, and I'm saying goodbye.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And I'm sorry.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 저희가 동부 매사추세츠주 다녀왔었죠?
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역사의 뿌리, 미국 독립운동의 태동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미국의 선조들이 제일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였고요.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게 된 단초가 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 보스턴 차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미국이 영국과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됐었죠.
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면서 또 하버드 대학교나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처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는 곳이 또 매사추세츠 주였습니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그럼 오늘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중북부에 있는 미시간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 미시간 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미시간이라는 이름은 인디언 말로 많은 물이란 말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미시간주는 물이 많다. 미시간주는 삼면이 다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도대체 호수가 얼마나 크길래 육지를 둘러쌀 수 있을까? 그렇다. 미시간주의 서쪽에는 미시간호가 자리 잡고 있다. 미시간호는 미국 5대 호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호수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미시간 호보다 더 큰 휴런 호를 만난다. 하지만 미시간주와 접하는 면적이 미시간 호보다는 조금 적다. 대신에 아래쪽에는 이리 호가 받쳐주고 있다. 북쪽에도 5대 호 가운데 하나인 슈피어리어 호수가 있다. 미셸 그리넬 미시간주 관광청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And Michigan is known as the Great Lakes State because four of the five Great Lakes border Michigan. We are essentially
미시간주는 5대 호주라고도 불립니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다섯 개 호수 가운데 네 개가 미시간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호수들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지층이 변하면서 미시간주는 지금 두 개의 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남성이 미시간 호 둘레를 40일 동안 달려서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좀 갈까?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파도 치는 모습이 여기선 낯설지가 않다. 미시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지금 오른쪽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된다. 두 개의 반도 중 아래쪽 미시간주의 모습은 덩어리 장갑, 그것도 꼭 오른쪽 덩어리 장갑같이 귀여운 모습이다. 봄철이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꽃 향기가 코를 찌르기도 한다. 사과꽃 향기다.
Our state flower is the apple blossom, and Michigan is one of the leading producers of apples.
미시간주의 꽃은 사과꽃이에요. 미시간은 사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주를 대표하는 꽃으로 사과꽃을 선정했습니다.
하얀 사과꽃이 활짝 핀 사과밭을 거닐다 보면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없던 작은 새들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개똥쥐 빠귀라고도 부르는 로빈이라는 새다. 바로 미시간 주의 새다.
And it was chosen as the state bird in 1931, and at the time it was said that it was the best known bird.
1931년에 주의 새로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 미시간 주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였고 잘 알려진 새였지요. 그래서 정해진 후 지금까지 로빈이 우리 주를 대표하는 새입니다.
미시간주는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26번째로 연방에 가입했다고 한다. 미셸 그리넬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So, Michigan reached statehood on January 26, 1837. Prior to that, Michigan
미시간주는 1837년 1월 26일에 미국의 2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치령, 준주였습니다. 처음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엔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광활한 이 지역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간의 영토 다툼이 벌어지는 바람에 연방 가입이 늦어졌습니다.
미시간주는 50개 주 가운데 면적은 11번째로 크다. 그리고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디트로이트시다.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맞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들인 올스모빌이나 포드 자동차가 100년도 더 전에 이 디트로이트에 세워졌다.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이 컸다.
We are the automotiv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and in some cases of the world.
디트로이트 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수도, 어쩌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수도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는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시입니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도 아주 발달한 곳이지요.
The decision to declare bankruptcy is an effort to restructure and
그렇게 잘 나가던 디트로이트 시는 하지만 2년 전 파산 선고를 선언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워낙 주 아니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던 만큼 그 충격은 컸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 종료를 선언하고 이제 막 다시 기지개를 펴는 중이다. 자동차 산업 말고 미시간주가 내세울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 다시 미셸 그리넬 홍보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And this is the majority of the world's fresh water is contained in these five great lakes.
미시간주를 둘러싼 호수물이 세계 담수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호수가 얼마나 넓고 큰지 정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상어도 없고 짜지도 않은데 바다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주를 찾고 있으니까요.
연이 다른 주들처럼 농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시간주에서는 체리와 사과가 특히 많이 생산된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목재 산업이 발달해왔다. 최근 미시간주가 내세우고 있는 구호는 퓨어 미시간이다. 깨끗한 미시간이라는 말이다.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 미시간의 공기는 맑고 깨끗하다. 거기다 추운 지방 특유의 깨끗한 풍경도 미시간주의 자랑이다. 미셸 그리넬 홍보관의 이야기 들어보자.
It is just a beautiful state. Northern Michigan, the Upper Peninsula has these vast tracts of just untouched
정말
wilderness.
아름다운 주입니다. 특히 미시간주 북부에 있는 반도는 손대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요. 남쪽에 트레이버스라는 곳도 유명한데요. 미시간 호수 연안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미시간 주도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겨울은 꽤나 추운데요. 특히 미시간 호수의 영향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미시간에서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영화 겨울왕국 같은 풍경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춥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네, 미시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미시간주가 배출한 유명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자동차의 제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이 포드가 뛰어난 인물인 건 그 당시에 최초로 이 조립 라인을 도입해서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요. 공장 근로자들에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임금을 배로 올려줘서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네. 미국의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도 미시간주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에디슨은 원래 고향이 오하이오주인데요. 하지만 이 7살 때 미시간으로 이사와 살아서 지금도 미시간주에 가면은 에디슨 발명품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제랄드 포드 제38대 대통령도 이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나서 미시간에서 제2의 인생을 산 미시간이 낳은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최근 이 포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암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포드 전 대통령의 이름도 함께 자주 거론됐었죠.
네.
예, 1970년대 말에 이 포드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다가 이 카터 전 대통령에게 패한 일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고인이 된 포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가들의 평가는 후한 편은 아닙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시간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경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미시간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미시간주 모양과 함께 5대 호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미시간주는 두 개의 반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또 명물이라고 하죠.
예, 맥키나기라는 이름의 다리인데요.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보다 훨씬 더 깁니다.
네.
예, 세계에서는 세 번째, 서반구에서는 가장 긴 현수교로 미시간주 자동차 번호판이나 운전면허증에 그려져 있을 만큼 이 미시간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미국 50개주를 가다 미시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네소타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ll se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you'll see? We'll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Did you say 4 dozen eggs?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You'll see.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너 이따가 식료품에 가는 김에 달걀 4줄만 사올 수 있니? 라고 하자 제가 깜짝 놀라며 Did you say 4 dozen eggs? 달걀 네 줄이라고 했어?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라고 했습니다. 이어 마이크가 You'll see.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You'll see. You'll se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Did you say 4 dozen eggs?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You'll see.
Today's expression is you'll. Y-O-U apostrophe L-L. You'll see. S-E-E. See. You'll see. You'll see. When you use the expression you'll see to someone, you are telling that person to wait and see what will happen. You'll is a contraction of you will. You'll, Y-O-U apostrophe L-L. You'll는 you will. You will를 줄임말입니다. You will see는 말 그대로 하면 무엇이 보일 겁니다 라는 뜻인데요. 두고 보면 알 거다 또는 내 말대로 될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식료품에 가는 김에 달걀 네 줄을 사오라고 부탁하자 제가 깜짝 놀라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가 You'll see, 두고 보면 알 거야 라고 했죠.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Don't worry, you'll see. Don't worry, you'll see.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 일단 좀 두고 보자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m sure you're going to do well on the test. You'll see. I'm sure you're going to do well on the test. You'll see. 라고 하면 너 분명히 시험 잘 볼 거야. 내 말대로 될 테니까 두고 봐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you'll see. You'll see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Did you say 4 dozen eggs?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You'll see.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When you use the expression, you'll see to someone, you are telling that person to wait and see what will happen. And remember that you'll is a contraction of you will. You'll see는 두고 보면 알 거다 또는 내 말대로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You'll, Y-O-U apostrophe L-L, you'll는 you will. You will를 줄임말입니다. You'll see. You'll see. You'll se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NSYNC가 부르는 This I Promise You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the visions around you bring tears to your eyes. All that surround you are secrets and lies. I'll be your strength, I'll give you hope, keeping your faith when it's gone. The one you should call was standing here take you in my arms and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한 관리위원회는 7월 말 미국을 의장국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환영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최근 열린 회의에서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우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최근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숙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숙제는 반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것과 같은 구식 방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반민주적 행동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제도화를 포함한다며 이는 비정부기관들이 해외에서 자금 제공자나 지지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테러 분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불법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의장국이 되면서 미국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와 함께 시민사회에 부여되는 규제를 막는 것이라고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국가들은 열린 논의와 비판적인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것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외교관들에게 전 세계 모든 시민사회, 특히 압력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하길 촉구한 이유라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한 관리위원회 의장국을 맡게 된 미국의 주요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공동체와 함께 유엔에서 시민사회를 지지할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회원국들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지할 수 있으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 같은 정신으로 공동체의 의장국으로 선택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부는 우리는 바르샤바에서 15년 전에 시작한 여행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동체가 인류에 대한 고귀한 가치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책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